요한복음 15번 메시지 배고픈 자의 필요 생명의 먹임 첫 번째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이 하나님의 생명의 기능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그것의 기능은 둘 다 영적인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인간의 말로서 묘사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평범한 말이 아닌 상징으로서 그의 복음서를 쓸 수 있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평범한 말들은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요한은 또한 상징과 표적을 사용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사건이 하나의 표적입니다. 5장에서 우리는 병자의 소생함이라는 생생한 표적을 보았습니다. 6장에서 우리는 배고픈 자의 필요와 생명의 먹임을 보여주는 또 다른 표적을 보게 됩니다. 배고픈 세상과 먹이시는 그리스도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우리에게 배고픈 세상과 먹이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5장에 있는 앞의 사건과의 대조 6장에 있는 사건은 우리의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장면을 그려냅니다. 5장의 장면과 6장의 장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5장의 장면은 거룩한 성 안에서 일어나지만 6장의 장면은 광야에서 일어납니다. 앞 사건의 장면에는 못이 있었으며 이 사건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앞에 사건에 나오는 무리는 못과 관련되며 이 사건의 무리는 바다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못은 종교의 치료와 관련되며 반면에 바다는 우리의 생계와 결부됩니다. 네 번째 사건에 있던 사람은 매우 약했으며 치료함과 소생됨이 필요했고 다섯 번째 사건에 나오는 그 무리는 배고프며 음식과 만족이 필요했습니다. 못은 신성하며 유대 종교의 것이고 바다는 비종교적이며 인간 사회의 것입니다. 못가에 있었던 그 사람은 병들었고 생명의 소생함이 필요했으며 치료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안에 있는 무리는 배고프고 생명의 먹임이 필요하며 음식을 찾고 있었습니다. 사탄으로 인해 타락된 세상을 의미하는 바다. 예표론에 따르면 육지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창조하신 땅을 상징하며 바다는 타락한 인류가 살고 있는 사탄에 의해 더럽혀진 세상을 상징합니다. 바다는 인류가 사로잡히고 포위된 사탄의 조직화되고 체계화된 세상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인류는 배고프고 아무런 만족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세상에서 인류는 문제투성이며 평강이 없습니다. 이 장 안에 있는 장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 생활은 사탄에 의해 부패되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 위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사탄에 의해 타락된 세상 가운데는 참된 만족이 없으며 언제나 굶주림 뿐입니다. 어떤 평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에는 항상 바람과 파도가 있어서 인간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입니다. 초월하는 위치를 의미하는 산 예표론에 따르면 산은 초월하는 위치를 의미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 산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주 예수께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셨을 때 그분은 변형되셨습니다. 사도 요한도 역시 산이라는 초월하는 위치에 인도되었을 때 비로소 새 예루살렘에 관한 영원한 이상을 보았습니다. 즉, 이 표적에서 바다는 낮은 수준에 있는 것이요, 산은 초월하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바다는 사탄에 의해 타락된 세상을, 산은 그리스도가 계시며 우리도 그분과 함께 있어야 하는 높고 초월하는 위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리를 바닷가에서 먹이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무리를 산 꼭대기로 인도하셨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에 의해 먹여지고 그리스도로 만족되기를 바란다면 당신은 반드시 그분과 함께 높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만족되어짐은 우리 존재가 산으로 인도되고 산에서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산은 두 가지, 즉 사탄에 의해 타락된 세상과 하나님이 창조한 땅 위에 있습니다. 바다도 땅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기에 적당한 장소가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을 먹으려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사탄에 의해 타락된 세상 위에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 위에 초월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공급하심을 누리려 한다면 그분과 함께 산 위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죄양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유월절. 4절에서 유월절은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피 흘리셨으며 그분의 살을 우리의 음식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속죄양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유월절의 사람들은 속죄양을 죽이고 그것에 피를 뿌리며 살을 먹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심으로 살아가기 위한 생명 공급으로서 그분을 안에 채울 수 있도록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속죄양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서 그리스도는 생명나무로 상징되었습니다. 식물의 생명에 속하는 생명나무는 생성과 산출에는 알맞지만 속죄를 위한 피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의 시대에는 사람이 아직 죄와 관계가 없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구속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은 타락했습니다. 사람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구속하시고 그들의 벌거벗음을 가려줄 수 있는 가죽옷을 만들기 위하여 희생양들을 죽이심으로써 그 타락을 처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식물의 생명 그 자체만으로는 더 이상 타락한 사람에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동물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음식이 되는 생명이 필요할 뿐 아니라 구속을 위한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복음 6장에서 먼저 식물의 생명에 속하며 음식으로 적합한 보리떡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겠지만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는 먹는 것뿐 아니라 구속됨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 예수님은 떡을 살로 바꾸셨습니다. 떡은 보리로 만들어졌지만 살은 피를 포함합니다. 보리떡은 식물의 생명이지만 피를 가진 살은 동물의 생명입니다. 결국 요한복음 6장에서 그리스도는 떡으로 상징된 생명나무일 뿐 아니라 또한 살과 피로 상징된 하나님의 양으로 제시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안에는 두 가지 요소, 즉 구속을 위한 피와 먹이기 위한 고기, 곧 살이 있습니다. 유월절의 사람들은 피를 뿌렸고 고기를 먹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와 동일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음식과 구속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분은 식물의 생명이요, 동물의 생명이며 또한 먹이는 생명이요, 구속하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산출면을 나타내는 보리떡 다섯 개. 떡은 식물의 생명이며 그리스도의 생명의 산출면을 나타냅니다. 산출하는 생명으로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인 육지에서 자라나십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려고 그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재산출을 위해 자라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보리. 보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보리는 부활의 첫 열매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레위기 23장에서 그분의 백성에게 매년 그들의 수확에 첫 열매를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팔레스틴 땅에서는 보리가 다른 어느 작물보다 빨리 익었으며 수확 중 첫 것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보리는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분은 첫 열매로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처럼 보리떡은 우리에게 음식이 되신 부활 안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먹이시는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마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았을 때인 요한복음 6장에서 어떻게 그분이 부활할 수 있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심 이전에도 그리스도는 부활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그분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부활이셨기 때문에 나는 부활일 것이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마르다에게 그녀의 오라비가 다시 일어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녀는 그녀의 어리석은 성경 해석으로 인해 그 부활을 오는 시대까지 2000년을 연기시켰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은 나는 지금 부활이다. 영원한 자인 나와 함께라면 시간의 요소가 필요 없다. 과거도 현재도 그리고 미래조차도 내게는 모두 동일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이란 시간의 요소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심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 있고 먹이는 떡이 될 수 있는 분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먹는 것입니다. 책임을 의미하는 숫자 다섯. 다섯이라는 숫자는 책임, 곧 우리를 먹이시는 그리스도의 책임을 의미합니다. 다섯은 넷과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넷은 피조물을 나타내며 하나는 창조자를 나타냅니다. 창조자와 피조물은 서로 더해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섯이란 셋에 둘을 합한 것이 아니라 넷에 하나를 더한 것입니다. 당신의 손을 보십시오. 그것은 네 손가락과 하나의 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일 당신의 손이 세 개의 손가락과 두 개의 엄지로 되었다면 매우 거북할 것입니다. 네 손가락과 더불어 하나의 엄지가 손으로 하여금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보리떡 다섯 개는 피조물 넷이 더해진 창조자 하나이신 주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책임을 지심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인성 안에서 부활한 그리스도는 이 책임을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속면을 상징하는 물고기 두 마리. 두 마리의 물고기는 동물의 생명으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속면을 상징합니다. 구속하는 생명으로서 그분은 사탄에 의해 타락된 세상인 바다에서 사십니다. 보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을 의미하는 육지에서 나온 것인 반면 물고기는 사탄에 의해 타락된 세상을 의미하는 바다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또한 사탄에 의해 타락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두 마리의 물고기로도 표현되신 것입니다. 그분은 타락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만일 그분이 하나님의 창조된 땅에만 오셨더라면 그분은 단지 보리떡으로만 표현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사탄에 의해 타락된 세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짠 바닷물 속에서 살지만 자신은 결코 짜지 않은 것처럼 주님은 비록 사탄에 의해 타락된 세상에 살고 계셨지만 그분 자신은 결코 사탄에 의해 오염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바다라는 짠 환경에서도 절여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물고기와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그분은 사탄의 죄된 세상에서 사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에게는 죄가 없었으며 죄 있는 세상에 의해 영향받지도 않으셨습니다. 산수라는 생명으로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창조한 땅에서 한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사셨습니다. 또한 구속하는 생명으로서 그리스도는 세상의 부패에 오염되지 않으시고 사탄의 타락된 세상에 사셨습니다. 둘이란 숫자는 증거를 의미합니다. 두 마리의 물고기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책임을 담당하시기에 충분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식물의 생명이요 산출하는 생명을 의미하는 보리를 보았고 동물의 생명이며 구속하는 생명을 나타내는 물고기를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만일 인류가 결코 타락하지 않았어도 여전히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듭나게 하는 생명으로서 필요할 것인지를 묻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전에도 하나님은 그를 생명나무 앞에 두셨습니다. 생명나무는 죄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반드시 생명나무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을 자신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주님이 땅에 떨어져 죽은 한 알의 밀알이었으며 그 후에 그분은 많은 밀알들이 되시기 위해 일으켜졌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식물의 생명은 많은 열매를 생산하고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 죄와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한 알의 밀은 많은 다른 밀알들을 산출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산출하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는 단지 식물의 생명만 먹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한 이후 사람은 동물의 생명도 먹게 되었습니다. 타락 이전에는 피 흘림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하고 나서 사람에게는 동물의 생명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은 피 흘림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식물의 생명으로 충분했지만 범죄한 이후 동물의 생명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구약 안에 있는 제물은 항상 식물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을 둘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월절은 동물의 생명을 나타내는 죽임을 당한 양과 식물의 생명을 나타내는 누룩이 섞이지 않은 떡으로 지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다른 생명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레위기의 동물로 드리는 제사도 소제를 수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제는 식물의 생명의 항목들인 고운 가루와 식물의 기름과 유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레위기에서 동물로 드리는 제물이 없이 소제는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제사가 바로 가인이 드렸던 것입니다. 그는 단지 식물만을 하나님께 드렸으며 거절되었습니다. 반면에 그의 동생 아벨은 피 흘린 동물을 희생으로 드렸고 연락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 예수님이 우리의 산출하는 생명과 구속하는 생명으로 모두 필요합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써 두 가지, 우리를 구속하는 피와 우리를 산출하는 물이 그분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분이 흘린 피는 우리에게 구속을 가져왔고 그분의 상한 옆구리에서 나온 물은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분배했습니다. 보리떡 다섯 개는 두 마리의 물고기를 수반했습니다. 보리가 피를 흘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결코 우리를 구속할 수 없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는 구속을 위한 동물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보리떡과 물고기 두 가지로서 상징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산출하시기 위한 식물의 생명이시며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동물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공급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작게 되심을 의미하는 떡과 물고기.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큰 어른이 아닌 작은 소년으로부터 온 것을 주목하는 것은 흥미로운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주님은 그분이 어떤 거대한 사람이 아닌 작은 분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심을 지적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보리떡과 물고기는 둘 다 작은 항목들로서 우리에게 생명 공급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작게 되심을 보여줍니다.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약속된 선지자로 여겼으며 그분을 억지로 그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종교적인 거인의 위치를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분은 작은 떡덩이와 작은 물고기가 되기를 더 좋아하시므로 사람들이 먹기에 알맞도록 작게 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작으심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충분히 작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 자신보다 상당히 작은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먹는 떡과 고기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보다 큰 어떤 것도 우리는 먹을 수 없습니다. 만일 그것이 우리보다 큰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를 먹어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은 우리의 입보다 훨씬 작습니다. 만일 그것이 우리의 입보다 크다면 그것은 먼저 조각들로 쪼개져야 합니다. 작은 소년은 조그마한 떡 다섯 개와 작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작게 되심이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우리 주님을 거대한 어떤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6장에서 주 예수님은 크게 되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먹기 좋도록 작게 남아있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얼마나 위대하신지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작게 되심을 찬양하는 더 달콤한 찬송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주님이 다만 위대하시기만 하다면 우리는 결코 그분을 만질 수 없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작게 되심을 찬양합시다. 어쩌면 당신은 수년 동안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여전히 주님이 얼마나 작으신지를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한 위대한 선지자로서 생각하는 것은 단지 종교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만일 주님이 다만 위대한 선지자가 되시고 큰 임금으로 보좌에 앉으셨다면 그분은 결코 작은 떡 조각이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의 음식 공급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음식이 되시기 전에 그분은 먼저 작아지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한 작은 소년이 가져온 조그마한 보리떡 다섯 개와 작은 물고기 두 마리로 상징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크신 뿐 아니라 작게 되심에 감동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심지어 작은 구유에서 나셨고 조그마한 동네의 초라한 가정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분은 종교적 거인이 되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작은 나사렛 사람이었으며 위대함이나 크게 되는 것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 그분은 그렇게 작으십니다. 당신은 한 조각의 떡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당신은 물론 한 조각의 떡이 더 작다는 것을 시인해야 합니다. 주님이 당신에게 한 조각의 생명의 떡으로 오심을 인하여 당신은 그분께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 당신이 나보다 작으심을 찬양합니다. 지금 당신은 나의 음식이 되실 수 있으십니다. 만일 당신이 나보다 크셨다면 당신은 결코 나의 음식이 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크심에 관한 한 물론 그분만큼 큰 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감명받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의 작으심에 관한 한 그분만큼 작은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작은 떡이십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우리는 주님이 떡덩어리가 되실 뿐 아니라 한 덩어리의 작은 부스러기인 떡조각이 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이 그분을 떡덩어리로서 취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우리는 그분을 떡조각으로서 취할 자격은 있습니다. 당신은 가나안 여자가 주님께 자신을 도우시기를 요청하면서 그분께 말하였던 것과 주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고 하신 말씀과 여자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한 것을 기억합니까? 가나안 여자는 주님의 거친 말씀과 그분이 그녀를 개로 취급한 사실에 대해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는 이방의 개입니다. 그렇지만 이방의 개라도 자기의 몫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몫은 상위에 있고 개의 몫은 상 아래에 있습니다. 주님, 당신은 지금 상위에 있지 않고 상 아래에 계심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개구쟁이 아이들이 당신을 던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은 상 아래에 계시며 나의 몫이 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이렇게 낮은 방법으로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을 누리기 위해 하늘로 가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분을 바로 지금 그분이 계시는 상 아래에서 취하십시오. 땅 위에서 그렇게 작으시고 유용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식욕에 따라 어느 때나 손쉽게 취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아무리 많이 취한다 해도 그분은 우리에게 그처럼 풍성하실 것입니다. 또한 여분만으로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분량을 언제나 능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공급의 풍성에 넘쳐 흐름을 상징하는 열두 바구니. 이 장은 주님의 작으심 뿐 아니라 주님의 풍성함을 나타냅니다. 단지 다섯 개의 떡으로 5,000명을 먹이기에 충분할 만큼 풍성합니다. 남은 열두 바구니는 그리스도의 생명 공급에 풍성에 넘쳐 흐름을 상징하며 그것은 1,000배 이상으로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떡 다섯 개로 5,000명을 먹였다는 것은 떡 다섯 개가 1,000배로 그들을 먹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천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단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주님의 궁정에서의 하루가 첫날보다 낫다. 천이란 온전한 단위입니다. 따라서 떡 다섯 개는 5,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얼마나 풍성하며 얼마나 무한한지를 계시합니다. 무리는 그들이 원하는 만큼 많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급은 무한했기 때문입니다. 겨우 두 마리의 작은 물고기가 모든 이에게 충분했습니다. 열두 바구니에 떡 조각들이 남았습니다. 왜 다섯이나 여덟이나 혹은 열한 바구니가 남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열둘이라는 숫자는 영원한 온전함과 영원한 완전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겨우 떡 조각들이지만 영원히 온전하며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작고 쪼개진 그리스도이지만 결코 소모되지 않는 풍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작으시지만 여전히 제한되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그분의 작으심과 그분의 무한하심을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분은 작은 나사렛인이지만 여전히 그분의 모든 백성들을 먹이고 계십니다. 그분은 결코 줄어들지 않으셨습니다. 5,000명을 먹이기 전에는 떡 다섯 덩이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었으며 먹이고 나서는 남은 열두 바구니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원래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잉여분이 남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먹은 후에 언제나 남아있는 그 무엇, 즉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보여줍니다. 20세기에 걸쳐 그리스도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오셨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분은 여전히 풍성하신데 이는 열두 바구니가 여전히 가득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작으심의 풍성에 대한 계시가 필요합니다. 형태에 있어서는 그분이 다섯 개의 떡과 두 마리의 물고기이시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20세기 동안이나 계속해서 먹여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직도 여기에 계십니다. 그분은 결코 줄어들거나 소모되지 않으십니다. 오, 우리는 그분이 형태에서 작게 되심과 그분의 무한하신 풍성을 어떻게 찬양해야 하겠습니까?